오늘 아가서를 이렇게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긴 시간 동안 아가서를 공부했는데 예, 오늘 이렇게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성숙한 동력과 이렇게 사랑의 인치심을 받은 신부라는 제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제가 좀 이렇게 해놨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와서 깨닫게 됩니다. 이게 누구의 고백인지 누구의 말인지 그것을 좀 이렇게 표시해 줬으면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랬는데요. 이제 와서 좀 표시합니다. 자, 아가서 8장 1절부터 오늘 7절까지인데요. 자, 네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알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을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이게 오늘 본문인데요. 자,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동역하는 신부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다시 읽을게요. 내가 내 어미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기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미 집에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었겠고. 아멘. 자, 여기에서 어미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자, 어미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를 상징하니까요. 예, 지금 아가서에서 나오는 어미는 예, 교회를 상징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교회는 주로 어미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표현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그 어미가 뭐냐는 거죠. 교회인데 어떤 거냐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들을 낳은 어미로 이렇게 대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거죠. 교회. 자, 그 다음에 네가 오라비 같았더라면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네가 오라비 같았더라면. 자, 그러면 내가 너를 입맞췄으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신부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입맞추고 싶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또 그런데 사람들 눈이 있어서 못하고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있는가 하면 그러면 오라버니는 되냐? 된다는 거예요. 자, 대중 앞에 선 신부는 예수님께 이렇게 자기의 마음과 충성과 사랑을 보여주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 문화가 이 이스라엘 문화가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는 표시는 이게 좀 덜 떨어진 표시예요. 속으로만 있는 거지. 우리는 밖에서 나가서 어떻습니까? 막 손 붙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그래요.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전에 그랬던가 봐요. 그래서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입 맞췄을 텐데 이런 거지요. 자, 무슨 내용인가 하면 당시에 가족이 아닌 다른 이렇게 이성에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랑을 나누는 것은 공중 예절이 아니에요. 문화가 그래. 지금은 뭐 상관없지만 예전에 그랬어요. 그런 의미의 문화였기 때문에 저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싶은데 이렇게 문화가 그러지 않아서 그 신랑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은데 문화가 그러지 못해서 못하고 있다. 이제 이런 거지요. 자, 그래서 신부는 단지 오라비와 같이 편하게 공개적으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싶을 뿐인 싶은데 그 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성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약혼자보다 오라비와 더 친하게 보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여기에 약혼자가 있고 여기 오라비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서는 약혼자를 좀 그래요. 마음은 안 그런데. 그런데 오라비는 그냥 스스럼 없이 대하는 것처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오라비처럼 대하고 싶다. 이제 그 얘기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미의 젖을 먹은 오라비라 그랬습니다. 어미의 젖을 먹은 오라비. 자, 예전에는요, 좀 이제 아브라함도 보면 이제 부인이 이제 다른 부인도 있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 부인이 있으면 자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같은 아버지라도 자식이 엄마가 달라요. 젖을 먹은 엄마, 자녀가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어미의 젖을 먹은 오라비는 뭐예요? 나와 더 가깝고 같은 어머니의 이렇게 핏줄이다. 이제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어미의 젖을 먹는 오라비는 이복 형제가 아닌 친형제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가까이, 지금 예수님을 가까이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 가까이 표현하는 건데 이제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이렇게 아까 고백하고 있잖아요. 자, 이건 무슨 내용인가 하면 아까처럼 그 신랑을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고백하고 싶은데 이 문화가 그래서 잘 고백을 못한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더라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멸시받지 않고 주님께 입맞출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의 신부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조롱받지 않고 공개적으로 예수님께 입맞춘다는 것은 오해와 멸시를 받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주님께 온전한 마음을 표현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 신랑을 너무나 사모하고 가까이 하고 싶고 그런데 이 분위기가 지금 그러지 못한 거예요. 속으로 지금 사모하고 있는 거지요. 자, 신부는 예수님과의 사생활에 있어서 사람들 앞에서 절제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돼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이렇게 많이 자라가요. 이렇게 자라가는데 이 친밀함이 없고 좀 그런 분이 있어요. 자, 그런 분 앞에 이렇게 우리가 그 친밀함을 너무 이렇게 극적인 어떤 표현들을 하면 그 사람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요. 이제 한 예로 이런 거잖아요. 우리 경배 찬양 311장인가요? 예. 거기 우리 나와 있잖아요. 내게 입맞춰 주소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처음 오는 사람에게 새신자가 왔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야, 이 교회 이상하다. 뭐 이런 거죠.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곡들을 우리는 더 하나님께 고백하지만 그런 게 대화를 하지만 우리는 다른 의미로 정말 주님께 가까이 나고 싶은 그런 열망을 그렇게 가사를 넣어서 해요. 또 아가서도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근데 그런 문화를 모르는 사람은 오면 거북스럽다는 거죠. 거북스럽고 좀 부담스럽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고 하는 이런 일이 있지만 아직도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익숙지 못한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자제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게 우리에게 좀 지혜롭다는 거죠. 뭐 혼자 있을 때는 뭐 상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표현들은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밀감을 표현하는 기도와 찬양 가운데도 회중사에게 적합하지 않는 표현들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그 대중들을 좀 보면서 우리가 나눠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부적절한 담대함. 이게 본인은 하나님께 담대해요. 근데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걸리는 그러한 부적절한 담대함을 보인다면 이렇게 신부는 멸시를 당하고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대접을 받는다는 거죠. 왜? 그 당시 문화가 신랑에게 직접 가서 입 맞추고 대중 앞에 사람들 눈이 있는데도 가서 막 이렇게 끌어안고 뭐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예. 우리 김순희 집사님 시대의 문화는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는 길 가도 어떻습니까? 요즘 이제 남녀들은 손붙 들고 가지만 예전에 어떻습니까? 남편이 저쯤 한 10m 앞에 가요. 그렇게 따라가, 이렇게. 예, 그런 문화. 예, 그런 문화가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게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부적절한 담대함이 도리어 장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들을 아무 모임에서 다 표현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 그거는 우리가 지혜롭게 잘하고요. 그래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자제도 하고 절제하는 사랑을 보여주는 게 좀 중요하다. 그게 지금 여기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에 신부의 동력. 동력은 기름 부음의 사역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기름 부음의 사역으로 나타나는데, 자, 2절에 보면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미 집에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네게 맛이 없겠고.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저게 뭐야 그러는데, 이게 기름 부음의 사역을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못 보죠. 그런데 우리가 어느 모임에 가면 어떻습니까? 그게 분명히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어느 모임에 갔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몸이 아픈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비춰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을 치유하라는 거잖아요. 가서 손 얹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나아요.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가면 이런 기름 부으심의 사역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가 너를 이끌어. 내가 너를 이끌어. 자, 예수님은 주님을 높이는 장소에 주님을 모실 수 있는 특권을 신부에게 줬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주님과 사랑하면 어떻다고요? 우리가 어디로 가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건 뭐예요? 내가 주님을 여기 모시고 왔다는 거지. 자, 그런 일입니다. 신부에게 그 특권을 줬어요. 이 신부는 이런 기름 부음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곳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신랑 주님이 따라와서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신부는 자신의 이름이나 사역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 안전뱅이를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고쳐줬잖아요. 이렇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왔다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왜 우리를 바라보느냐? 우리가 한 게 아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사람을 고쳤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바로 저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어디를 가든지 사역이 일어난다는 거죠. 능력 사역, 권능의 사역들, 또 임재의 사역들이 나타나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왜 나를 바라보느냐?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지금 일하셨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이끌어 라는 거 뭐예요? 주님을 지금 이 모임의 장소에 지금 모셔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주님을 인도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죠. 자, 예수님은 주님의 나라의 어떤 부분에 관한 결정권을 신부에게 맡기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가를 권한을 줘요. 그럼 우리가 어디 가서 어떤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자율적인 어떤 권세를 우리에게 준 거지요.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 권한을 줬습니다. 주님은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직접 참여하는 결정적인 부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할 수도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공동상속자인 우리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또 성숙한 자는 예수님을 존귀한 길로만 인도하게 되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사모하는 사람은 그 예수님이 그냥 어디서든지 그 귀하게 존귀함 받고 영광을 받게 그걸 사모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역들을 함으로 주의 이름이 높임 받지요. 그 일을 정말 갈망한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갈망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정말 열심히 기도하실 거예요. 왜? 와야 오면 정말 주의 이름이 드러나니까. 그런 것을 사모하시면 그런 과정에 지금 이 신부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 어미 집에 너를 드리고 했습니다. 아까 내가 너를 인도하여 했지만 이제 또 됐습니까? 두 번째는 내 어미 집에 너를 드리고 이랬습니다. 자, 어미가 어디지요? 어미 집이? 아까 어미가 뭐라 그랬어요? 교회라 그랬죠. 자,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로 너를 드리겠다 이런 거잖아요. 여기 너는 뭐예요? 신랑이에요. 신랑. 우리 표현이 그렇게 됐지만. 자, 신부는 어미 집으로, 즉 자신을 목양해 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모셔오고 싶어 합니다. 자, 이들은 장기간 신부와 친분 관계를 맺어왔던 그런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처음으로 신부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 신부가 그들보다 더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하나님을 모셔올 수 있는 이런 특권과 어떤 그릇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역했던 그 교회, 은혜를 입었던 그 교회에 하나님이, 주님이 신랑이 오시도록 그렇게 지금 열망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신부는 자기가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입었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입맞춤을 배우게 됐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많이 성장해서 이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자기가 알아요. 근데 이 어미의 집에는 아직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예수님의 그 은혜를 교회 안에 모셔와서 드러내게 하려는 거죠. 그런 지금 비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은혜를 교회의 모든 형제자매들이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 그 비전인 거죠. 자, 선지자는 보통 자기 집에서는, 고향에서는 인정을 못 받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자, 우리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나가지고 세례도 받고 했는데 뭐 몇 년 새 하나님과 친밀함 열려가지고 어떻습니까? 아주 은혜가 넘쳐요. 그래서 교회 와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고 하나님 은혜가 어떻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예전에 가르쳤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가만히 좀 있어. 이럴 수 있다는 거지요. 왜? 아직 모르니까. 그 사람이 어떤 형제인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분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그 놀라운 은혜들, 지금 하나님과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을 어떻게든지 이분들에게 나눠주고 싶어, 소개하고 싶어. 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자기가 자라온 교회 안에서 자기가 그것을 실행하기는 좀 그렇지요. 네, 선지자처럼 지금 그런 거예요. 그렇더라도 어떻다고요? 열심히 교회가 그 주님을 알아가는 것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한다든지 하는 게 불편해요. 왜 그렇습니까? 잘 아니까. 특히 가족들을 전도하는 게 제일 힘들어. 왜요? 내가 날마다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데 예수를 증거하면 뭐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증거해주면 참 좋지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부는 믿음 생활을 시작을 도와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진리를 가르치며 섬기려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신부는 어미의 집, 즉 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받은 깊은 계시들을 지금 간절히 전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계시들은 계시들을 지금 소개해서 오랜 친구들의 심령을 이제 흔들려 그래. 야, 너무 좋다. 너무 아름다운 일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게 너무나 좋아. 이런 것을 지금 어찌든지 흔들어서 알려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내가 예전에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고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이 알고 있어 임마 이 자세가 아니라 정말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거 이제는 나눠주고 싶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부는 정말 겸손해졌고요. 사랑이 넘쳐나는 지금 모습이에요. 자, 영적인 축복의 삶을 살면서도 신부는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초신자 때 자신을 양육해준 이들을 존중하기에 그들을 섬기고 싶어 합니다.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의 축복을 보답하고 싶은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영적인 성숙함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비난하진 않고 있어요. 아, 당신들이 예전에 나를 지도했으면 신앙이 자라야지 그게 뭐야 이렇게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왜? 예, 많이 겸비해졌고요. 그 모든 것이 은혜인 줄 아니까. 그래서 가끔은 이제 영적으로 좀 열린 분들이 아직 다듬어지지 않아서 좀 이렇게 교만한 모습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있더라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이렇게 아는 것을 서로 나누고 소개해주고 이런 게 참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웠겠고 이랬습니다. 자, 향기로운 술을 뭘 얘기한가 하면 포도주를 말해요. 예, 포도주는 뭡니까? 이 땅에서 최고로 좋은 거잖아요. 이 땅에서 최고 좋은 거.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고 싶은 그 바라는 마음으로 신부는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향기로운 술을 석류즙으로 내가 마시고 싶지. 그렇게 드리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당시에 귀한 손님이 오면 이렇게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향 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아로마 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렇게 섞어서 포도주에 섞어서 드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대접을 잘한 거였어요. 그래서 향이 더 풍부해져서 포도주를 더 즐겁게 마실 수 있거든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근데 이게 만만찮아요, 가격이. 이 향이. 자, 그래서 대접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들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데 적합한 이제 관습이었지요. 그래서 신부는 이런 대가에 상관없이 예수님께 최선을 드리기로 지금 열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네게 주님께 마시겠고 라고 말하면서 신부는 귀한 손님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소원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지금 약속하고 있죠. 그래서 석류즙은 뭡니까? 여기서 석류즙, 포도주가 있으면 여기 석류즙을 이렇게 섞었다 그러는데 그래서 석류즙이겠지 그런데 그게 뭘 표현하는가 하면 신부의 내면에 있는 그 아름다운 경험, 그 은혜들을 이렇게 같이 섞어서 이 세상에 가치 있는 최선의 기쁨에다가 섞어서 이렇게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뭘 표현하는가 하면 신부의 사역 토대는 그 포도주에 이렇게 석류즙을 섞었다 이런 의미는 이 하나님과의 은밀한 삶의 그 모든 열매들 그 깊은 그 교제 속에서 나오는 그 은혜들 그것을 지금 석류즙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드러낼 때 우리가 다듬어지고 연단되어지고 정결케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그 은혜들이 막 느껴지죠. 그 겸손하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저런 것이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말이 좀 자만하고 자랑스럽고 좀 교만스럽지요. 그런 거 우리가 좀 느끼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신부가 인격적으로도 많이 지금 성숙되어 있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 이제 3절로 4절. 너는 왼손으론 내 머리에 베개하고 오른손으론 나를 안았었으리라.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자, 여기 4절이 조금 좀 아리송하지만 뒤에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가까이 임하길 기도하는 예수님은 가까이 임하길 기도하는 신부에게 지금 응답하세요. 그래서 신부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약속을 성취해 주는데 신부가 그러잖아요. 더 가까이 오세요. 내가 주님 다 알고 싶어 해요. 근데 예전에도 한번 그런 게 나왔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왼손으로 나를 감싸 안았다. 오른손으로 안으셨다. 뭐 이런 게 나와요. 앞에도 한번 나옵니다. 그때 설명을 했는데요. 자, 왼손과 오른손을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왼손과 오른손. 그 왼손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밑에. 내 등 밑으로 이렇게 넣었어요. 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왼손은 이 사람이 이렇게 주님이 이제 등 쪽으로 손을 댔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자연적인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활동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왼손은 신부의 머리 밑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해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일을 은혜를 나누시죠. 그 축복을 주시죠. 그래서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는 일들이 많아요. 또 때로는 사단의 공격도 제지하시고 이런 것도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잘 알지를 못해요. 예, 드러난 일이 아니니까. 그러나 나중에 가보면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지요. 예,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요 무궁무진 우리에게 지금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왼손으로 표현했습니다. 왼손은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안 보이니까 없는 걸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 왼손이 지금 엄청나게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로 역사하시죠. 자, 그 다음에 오른손. 오른손은 어떻습니까? 보이는 손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활동하시는 거예요. 능력으로, 치유로 뭐 이렇게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것은 느낄 수 있고 또 분별할 수도 있는 달콤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오른손의 역사로 우리의 심령이 온유해지는 것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이런 말씀들이 이사야서에 있잖아요. 자, 그 말씀들이 다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느끼도록 삶 가운데 펼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죠.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앉는다. 이렇게 앉는다. 이런 뜻이 나와 있죠. 이것은 직접 느낄 수 있고 쉽게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활동을 말합니다. 왜? 느끼잖아요. 이렇게 느끼죠. 그래서 신부가 금방 찾을 수 있게 주님은 나타나셔서 신부를 안아주십니다. 예. 주님, 내게 임재해 주세요. 내게 은혜를 주세요. 할 때 주님이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부를 안아주실 때 신부의 마음은 이렇게 온유해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이렇게 만지심을 경험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많이 부드러워지잖아요. 은혜가 있고 또 때로는 감격하고 눈물도 나지요. 이제 그런 것을 지금 안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은 전략적으로 영적인 계절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가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자, 주님은 각 사람의 영적인 삶에 전략적인 계절들을 이제 허락하시는데요. 주님의 마음에 대한 새롭고 깊은 교회실을 우리의 심령에 확립하고자 하는 심령으로 이런 계절을 허락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계절이 한번 지나갔고 지금도 이제 그런 계절이 지나가고 있는데 자, 이런 모든 계절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것들을 또 깨닫고 넘어가는 거지요. 자, 특별히 본문에서 나오는 이 계절, 성령님의 계획은 신부에게 담대함과 겸손을 나눠주는 지금 상황입니다. 이 시기가. 그래서 예루살렘 여자들은 성령님의 다양한 역사와 영적 계절들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지요. 주님은 분별 없는 자에게 전략적으로 주어진 계절에 이 신부의 마음으로 헌신된 자들을 분별 없이 자녀들의 의견이나 판단으로 방해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 깨우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 깨우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자, 요 내용이 좀 아리송해요. 누가 얘기하는 건지 지금 신부가 신랑을 깨우지 말라는 건지 이게 좀 여기 와서는 좀 혼란스러워요.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녀가 원하기 전에는 깨우지 말라라고 번역을 해야 이게 옳은 번역인데요. 히브리어에는 그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그러니까 그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여자들이 주님을 깨우는 것이 되는데 주님은 누가 깨우는 그런 잠자는 분이 아니지요. 예,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이런 분이잖아요. 그런데 저 깨운다 그러는 게 좀 그분의 성품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신부에게 해당되는 말이라는 거죠. 이게 신부에게 해당되는.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신랑하고 아주 더 친밀한 교제를 가고 있는데 누가 자가 옆에서 전화한다든지 말 건다든지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지금 집중을 못 하잖아요. 예, 그렇게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뭐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기도의 은혜 가운데 막 들어가는데 누가 자꾸 방해를 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계절에도 어떻다고요? 다시 담대함과 겸손한 계절로 넘어가는 이때에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자라도록 옆에서 신경 쓰지 말고 잘 놔두라는 거죠. 방해하지 말고 서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님의 마음이에요. 지금 어떻습니까? 이 신부가 많이 지금 자랐어요. 자라고 어떻습니까? 지금 많은 높은 신앙의 그 친밀함 속에 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계속 그 신부가 정말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 은혜가 넘쳐서 삶 속에 이렇게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이 그 은혜들을 계속 유지하며 더 잘하며 나갔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 사람을 자주 부른다든지 어떤 집회를 인도한다든지 초청한다든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서 그냥 멈추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더 깊이가 자라지 못하고 바쁘게 활동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멈출 수가 있어요. 또 때로는 어떻습니까? 뭐 다른 일로 그 사람을 어디에 자꾸 연결시켜서 놓치게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거예요. 교회가 좀 커지면요. 이렇게 대구시 연합회라든지 뭐 기독교 연합회라든지 총회라든지 이런 데서요. 자꾸 그 사람을 끌어들여요. 왜? 교회가 크니까 그 사람이 좀 협조를 해주면 잘 굴러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해요. 그래서 교회가 좀 크면요. 그 담임 목사님은 교회 별로 없어요. 해외를 간다든지 뭐 어디를 간다든지 맨날 출장이야.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분은 그럴 끝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거기서 끝나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기름 부음의 사역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좋으니까 어떻습니까? 막 초대하고 얘기 듣고 싶어하고 막 그래요. 그 사람이 그 일로 분주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역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 때 어떻습니까? 더 집중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지 그냥 뭐 딴 사람과 어울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놓칠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계절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계절인데 그 계절들을 잘 타시라는 거예요. 자, 나의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깨우지 말라라는 구절이 지금 아가서에 세 번 나와요. 2장 7절과 3절, 5절과 8장 4절 이렇게 나오는데 자, 2장 7절에서는 신부를 방해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면서 노로와 들사슴으로 표현했어요. 자, 그때는 신부가 미성숙했기 때문에 불안정해서 잠깐만 건들면 산만해지잖아요. 주님을 놓쳐요. 예, 그래서 이렇게 노루와 들쌌으므로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도 지금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만큼 민감한 것을 표현한 거예요. 지금 아주 민감하게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건들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가끔 그래요. 우리 가운데서 누가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를 입는 사람이 잘 자라도록 해야지 괜히 엉뚱한 일로 자꾸 이렇게 말시키고 불러가면 안 되잖아요. 자, 이제 5절부터 7절 말씀, 이제 마지막 말씀들을 보겠습니다. 자, 성숙한 사랑에 인치심을 받은 신부의 모습인데요. 자, 5절부터 7절의 주제는 우리의 마음을 불같은 주님의 사랑으로 인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어떤 헌신이에요. 열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막 자라가요. 그럼 어떻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께 온전히 도장 찍혀서 온전히 붙들림을 받아서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사랑은 불같이 일어나니 해서 여기에 인같이 마음에 품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그거는 좀 뭡니까? 자발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내 마음을 점령해 주세요. 내 마음을 온전히 붙들어 주세요. 이런 내용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주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리고 전폭적으로 전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불같이 일어나는 그 사랑이 있는 그 상태를 지금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은 아가서에서의 아가서와 새 언약의 절정을 이루는 내용인데요. 히브리서 10장 16절에 보면 그 밑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이 에스겔서 36장 26절에도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새 마음과 그 새 언약을 또 새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겠다. 그렇게 얘기한 내용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요. 자, 신부의 여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춤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추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온 거예요. 2절부터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이 신부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하면 그냥 불같은 인치심을 통해서 절정에 이르는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거기에 건들지를 못해. 그 마음을 뺏지를 못해. 주님이 그냥 도장을 찍어놨어. 그 얘기는 뭐예요? 주님 거예요. 자, 여러분이 부동산을 사든 자동차를 산다는 것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도장을 찍잖아요. 딱 찍어요. 그 뭐지요? 여러분 소유인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도장을 찍으시라고 그렇게 하는 내용이거든요. 자, 하나님의 불같은 인치심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영원한 동반자, 즉 우리의 자원하는 사랑, 우리의 자원하는 사랑, 시켜서 하는 거 말고요, 의무적으로 하는 거 말고 야단쳐서 하는 거 말고 정말 내가 기뻐서, 내가 즐거워서, 내가 스스로 주님을 사랑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주님과 동일한 멍에를 메는 신부를 아들에게 주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열망입니다.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신부와 신랑이 있으면 이 신랑이 이 신부와 계속 깊은 사랑 가운데 그 이 신랑의 사랑을 알아, 아버지가. 그래서 그 사랑을 정말 같이 누리고 할 수 있도록 그냥 계속 신경을 써주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렇게 지금 주님의 하나님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 드리는 순종은 우리가 의무적으로도 해야 돼요. 당연히 우리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랑은 자원함으로 드려요. 그래서 순종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겁나서 두들겨 맞을 것 봐 겁나서 하는 게 있고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 마음은 없지만 근데 당연히 순종해야지. 이런 의무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세 번째 순종은 뭐예요?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사랑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사랑을 최고로 쳐요? 그게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걸 최고로 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순종을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어느 순종이 가장 급이 높은가 하면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지. 그래서 그러잖아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는 거는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은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도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하게 되기를 지금 원하시죠. 주님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 열망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분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런 걸 우리에게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모르면 사랑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 은혜를 베푸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돼요. 성령이 하시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이 선물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부어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을 사모할 때 부어져요. 왜?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히 여겨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반응 없으면요, 그분도 강요하지 않아요. 왜?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강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망하면 그분은 너무나 기뻐서 그 일을 도와줘요. 이 신앙의 구조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날 좀 변화시키고 나에게 좀 사랑을 착 부어서 한 방에 부어서 내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하게 좀 만들어주세요. 그러는데 그거는요, 우리를 비인격적으로 다뤄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은 아무리 좋은 것도요, 우리에게 주고는 싶어 하지요. 근데 우리가 협조 안 하면 못 주세요. 아주 이 자유의지가 아주 정말 이렇게 민감한 어떤 영역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유의지 선을 넘지를 않아요. 아무리 좋은 것들에도 그 자유의지를 넘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데 문제는 우리가 겸손하고 주님께 주권을 드리고 우리의 자유의지로 그분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때 그 사랑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겠죠. 자, 하나님의 사랑의 인이란 하나님의 사랑의 인 그게 도대체 뭐냐? 이게 첫 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그것이 이제 첫째 인이죠. 인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진리를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마음과 힘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이 첫 계명, 이걸 사랑의 인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되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요. 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런 내용인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영광도 주었고 은혜도 주어서 지금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우리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 이 내가 두고 가는 이 사람들,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가 저들을 사랑한 걸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온 모든 것들에서 사랑하는데 저들도 내 사랑을 알아서 나와 함께 그 사랑 안에 누리게 도와주세요. 또 뭘 얘기합니까? 저들끼리도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왜요? 사랑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끼리도, 삼위일체 하나님끼리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 알아요. 그죠? 그 생명이 부어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성도들끼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눠줄 때 어떻습니까? 서로가 살아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듯 우리가 서로 한 마음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초자연적으로 주님의 마음과 같이 되는 그 영광을 말하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이것을 부분적으로 목도할 것이지만 영원한 시대에는 우리가 이 안에 충만하게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도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끽하고 이 사랑을 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어둠의 세력에게 눌려있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교우들에게 서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천국이 많은 거죠. 그래서 천국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 하나님 안에서 지금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지. 그 생명 가운데. 이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흘러넘치겠죠? 이 사랑을 어떻습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옆에 있는 교우들에게 흘러넘겨요. 그러면 그 사람도 어떻습니까? 이 사랑을 배우게 돼요. 사랑을 배우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져요. 그래서 생명과 담대함과 평안과 은혜가 넘쳐요. 그러면 이 사랑이 없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둠의 영향력들이 사람 마음에 다 누리겠죠. 다스리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옛날에 사람들이 이 세상의 돈, 명예, 권세, 자기 힘, 자기 쾌락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싹 다가오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비교가 안 돼. 그래서 그 사랑을 버리고, 세상 사랑을 버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어떻습니까? 안식을 누리고 복된 삶을 살아요. 본인뿐만 아니라 이게 전달이 돼. 그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그 전에 그렇게 짜릿했던 그 즐거움들은 어떻습니까? 잠시는 좋을지 모르지만 이 세상 것은 뭐예요? 남의 것 빼앗아야 돼요. 남에게 눈물을 줘야 돼. 그래 내가 누릴 수 있어요. 그런 구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나누어줘도 그 사랑은 넘쳐나요. 그리고 그게 살래요, 그 사랑을. 이런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고 예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모두에게 전파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교회가 그게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두 계명,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삶, 이게 지금 교회에 주어진 유업이에요. 기업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사랑한 것까지는 좀 이해가 돼요. 근데 내가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되지? 이 영역에 대해서는 그냥 아직은 의무예요. 의무. 그냥 의무를 느껴져요.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뭐 할 수 있으면 하지 뭐. 뭐 이런 수준이에요 지금은. 근데 하나님 사랑은요. 그런 게 아니죠. 더 사랑하고 싶다는 열망이 있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면 알수록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눌려있는 사람을 살린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 내가 더 사랑을 전달해야 되겠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의 기업이에요. 이게 우리 부르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대에 부어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헌신을 보면 하나님이 이 생명을 아시기 때문에 이 사랑만이 이 땅을 살려요. 그걸 아세요. 그래서 어찌든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 사랑을 더 부어주기를 원해요. 그게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헌신이 지금 드러나 있고요. 우리는 속사람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의 기름 부음이 채워지는 이런 믿음의 원칙들을 우리는 적용해야 돼요. 이 길을 따라가야 돼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기도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사랑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게 뭐예요? 마음과 뜻과 중심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게 원칙이죠. 우리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그런 길들을 우리가 지금 믿음의 눈으로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내가 이 세상의 것을 창고에 넣고 간직하고 통장에 넣고 있는 것이 즐거웠어. 근데 이 사랑의 기름 부음이 들어오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오, 이게 아니네. 이거 나눠줘야 되겠네. 이런 거죠. 이런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주님을 더욱 갈급합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갈급함에 예수님은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야, 내가 더 갈급하단다. 내가 너에게 더 그 사랑을 부어주고 싶단다. 이런 거죠. 우리는 이게 조금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랑이 필요해요. 그 사랑이 우리 교회도 필요하고요. 내게도 필요하고 이웃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나를 더 채워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주님 뭐라 그래요? 너 이제 깨달았냐? 나는 그 전서부터 갈급했다. 이런 거죠. 자, 이 갈급함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그 사랑의 침노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침노하여 쟁취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이후에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그랬잖아요. 바로 이런 요소들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것을 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알아가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습니까? 그 하늘의 은혜들이 오지요. 그걸 우리가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질투의 신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보면 너는 나를,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은,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아주 강렬하다는 거죠. 그걸 지금 표현했어요.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 죄나 어떤 압력이나 이런 것들이 끄지 못하고 홍수라도 그걸 엄벌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자기 것을 다 줘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지요. 더 취해야 된다는 거지. 더 그것을 가져야 될 그런 거란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향한 그 신부의 신랑의 질투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 질투가 뭡니까? 그냥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나눠지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가득 차게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기를 원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은 그걸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도장을 찍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조금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눈만 슬쩍 보는 게 아니라 전 삶이 오로지 하나님께 온 마음이 채워져 있는 상태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생명이 강같이 흘러내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게도 올 뿐더러 교회 안에 이 세상에 그 생명의 영향력들이 엄청날 거라는 거죠. 지금 주님은 그걸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일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 비전을 못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합니다. 그 사랑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사랑이 너무나 커요. 너무나 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광범위한 겁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피조물들은 죽음을 절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은 모든 영역에 포함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요. 강력한 흑암의 영역도 흘러넘쳐요. 이 땅에서는. 그런데 이 흑암의 어떤 영역들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영역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은 음부같이 잔혹하고 죽음같이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랑은 정말 그 사랑이 흘러간다면 누구도 거부할 수 없어요. 그리고 모든 거 다 이겨요. 그 사랑이. 그래서 죽음도 이기고 원한도 이기고 시기 질투도 다 이기고 교만도 이기고 다 이길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저 하나님께 올라오는 사랑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온 인류에게 마음껏 흘러가서 그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질투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주신 빛에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이제 사는데 우리가 그 빛에 순종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더 기름을 부으셔서 성숙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전폭적으로 전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와서 역사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일부만 드린다 그러면 조금밖에 못 보는 거죠. 은혜를. 자, 그래서 야고보서 4장 5절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에 너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출애굽기 34장 14절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교회에 흘러들어가게 하길 원하는 지금 열망이 가득한데 이게 이 땅을 살릴 수 있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 못 견디 하시는 그래서 그것이 뭐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의 뜻이래. 여기 질투하는 하나님이 뭡니까? 아주 강렬한 열망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대적하는 것을 못 견디 하는 그러한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요 우리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강력하게 흘러넘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마음을 안 열면 어떻습니까? 그분 속이 타서 지금 힘든 거지. 여러분도 아주 진실이야. 이게 생명이야. 풍성한 거야. 그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해. 안 먹혀 들어가. 그럼 어떻습니까? 아주 속이 불이 나지. 그 중에서도 어떻습니까? 자녀들. 아, 이 자녀들이 지금 이때에 내가 벌써 알아. 내가 나이 들어서 알아. 너 이렇게 하면 요 길로 가고 이렇게 살면 너는 망한다. 이게 딱 보여.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야야 너 그러면 안 돼. 이리 가야 돼. 가야 돼. 못 알아들어. 그 불이 나지요 부모가. 불이 나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진리를 다 알고 계신데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온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 마귀의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릴 수 있는 그 길과 그 은혜들이 지금 쌓여 있는데 이것을 관심 없어 사람들이. 그런데 그분은 어떻다고요? 정말 자발적으로 그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는 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은 그 사람 마음을 그냥 도장을 찍어서 그냥 취하고 싶다는 거지. 자, 예수님은 구원자, 치료자, 그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걸 만족하면 안 돼요. 그냥 좀 치료받은 걸 만족하면 안 돼요. 주님은요, 정말 생명으로 역사하며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더 풍성케 하기를 원하는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지금 우리가 부어주고 싶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정복할 때까지 쉬지 않고 우리를 조치시는 그 질투의 신랑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그분은 도장을 찍고 싶어 해요.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 빼앗기지 않도록. 그래서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로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꺼지지 않는 거룩한 불꽃, 하나님의 인. 6절,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지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멸하지 못하나니. 지금 계속 그 본문으로 이 방면 자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고대에는요, 왕이 중요한 문서는요, 밀봉을 했어요. 밀봉, 오늘날은 밀봉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딱 테이프를 붙이잖아요. 그렇죠? 누가 뜯어보지 못하게.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예, 도장을 여기에 딱 찍어요. 그래서 이거 딱 찢어보면 어떻습니까? 표가 나게 돼 있어요. 뭐 오늘날에는 뭐 비밀번호도 해놨겠지요. 근데 예전에는 어떤가 하면요, 이게 종이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밀봉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뜯어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밀랍을 가져와가지고 밀랍을 이렇게 대고 이렇게 인두로 찢어요. 이렇게.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 딱 붙어요. 그럼 누가 뜯으면 이제 자국이 표시가 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인봉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인봉이라는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이 중요한 문서에 밀랍을 이용해서 인을 찍었는데 그 문서 사이에 밀랍을 넣고 그 위에 왕의 반지를 도장을 딱 찍었어요. 왕의 인을 통해 문서들을 이제 보호받았어요. 누가 건들면 안 되지. 왕명인데. 그래서 이게 원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왕의 인은 왕의 소유권과 보호와 권위와 보증을 말했습니다. 왕국의 모든 힘은 그것을 뒷받침했어요. 왕의 모든 힘이 뭐예요? 그 옥새, 그거였죠. 그 옥새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였어요. 왕명이다! 그러면 할 말 없어요. 누구든지. 아무리 권세에서 의미 없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인을 찍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불이 아니라면 물은 항상 불을 끄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원수가 이 불을 끄기 위해서의 유혹과 무관심, 실망, 고통들을 우리에게 보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우리 심령 안에 부어진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어떠한 유혹이나 어떤 죄나 어떤 방해도 다 이겨내요. 그래서 순교도 해요. 그런 불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사랑의 불이라는 거죠. 그 사랑의 불을 우리가 알게 되면요, 내 목숨도 내놓고 헌신해요. 자, 하나님의 불, 그 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심령에 부으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까 말씀드렸지요. 인은 성령님과의 교제 안에서 현재 계속 지금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에베소서 1장 13절에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이후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속 지금 인쳐져 있지요. 근데 이게 이제 열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인쳐져 있는 게 열리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비밀들이 점점점 더 깨달아져야 된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의 임재를 초청해서 예수님을 인같이 우리의 마음에 품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부에게 나를 인같이 내 마음에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소멸하는 사랑의 하나님을 알도록 또 부르짖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같이 마음에 품으라는 것은 주님의 불같은 임재를 초청하여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인쳐주시길 바라는 갈급한 그 마음, 그 갈급한 갈망,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그냥 돈, 권세 즐거움 이런 데는 눈이 팍가 귀가 싹 돌아가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알기를 이러면 관심 덜하다 그런 사람은 이제 좀 문제가 많지요. 근데 누가 뭘 해도 하나님 찾자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러면 그냥 둘째 가기 서러울 정도로 이렇게 붙들려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이런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들이자는 겁니다. 자, 이 사랑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초청해야 되는데요. 주님은 자원적인 사랑의 관계를 억지로 강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열려야 되지 하나님이 너 나를 사랑해야 돼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심령 안에서 주님을 초청할 때까지 그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있나요? 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것이 바로 사랑의 상급이죠. 자,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할수록 더 주님께 마음을 드려지는 것, 이게 우리에게 상급입니다. 결국 그래요. 자, 인간만이 하나님께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자, 삶에서 성령의 역사에 협력해서 주님께 자원함으로 드리는 사랑, 이것이 주님께는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신부 안에서도 일어나는 이런 성령 역사를 통해 이제 이 하나님 사랑이 이제 자라나지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도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언제 도와준다고요?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 때, 그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꾼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게 뭐예요? 모든 것 다 해서 사랑과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진실한 사랑의 최고의 상급은 더 깊은 사랑의 능력을 우리가 더 깊어지는 사랑의 능력을 우리가 갖는 거지요. 누구나 다 포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사랑이 없이 우리의 결단이, 결심이 강했어요. 근데 작심삼일이에요. 근데 정말 이 사랑에 빠진 사람은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 그래서 청춘 남녀들이 어른들 보기에는 지금 잘못 가고 있는데 둘이 불이 붙어 있어. 뗄낼 수가 없어. 그런 일이 있잖아요. 예. 이제 그럴 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런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바른 그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이제 성령님은 현재 신부의 정체성을 가지고 신랑 예수님과 첫 계명에 헌신한 교회를 지금 세우고자 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그래서 사랑으로 승리하는 마지막 때의 교회를 주님은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랑으로 승리하는 교회. 그냥 건물도 많고 숫자도 많고 이런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주님만 사랑하는 교회, 그래서 그 사랑이 모든 이웃에게 흘러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주님은 이 시대에 살리기,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8장 5절에 보면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인하여 네 어미가 신고한 너를 낳을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자, 신부는 사랑과 감사로 권능을 입고 사랑하는 자의 인 예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승리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인류 역사를 마감하게 됩니다. 분명히 앞으로 저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강야와 같은 이 타락한 세상에서 시험, 유혹, 고난을 이겨내며 승리하게 되는 것은 성령님은 될 것을 성령님은 마지막 때에 이 신부의 승리를 선포하고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무슨 내용인가 하면 예전에 우리가 어릴 때 신앙생활할 때 혹시 그때 했다면 지금은요 많은 비밀들이 열렸어요. 예전에 얘기하지 않던 내용들이 지금 열렸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열려 있는 거는요, 또 앞으로 세대에 비하면은요 전혀 많은 눈이 닫혀 있어요. 근데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어떻다고요? 이 비밀들이 교회 안에 그냥 풍성히 부어져서 이 지식들이 넘쳐나가지고 그걸 누려요. 그때 주님이 오신다고. 근데 그것을 어느 때가 되면 그게 부어지고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께 입맞은 그런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린다면 열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급선무라는 거지. 그러한 교회를 주님은 이 시대에 세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를 공부하면서 도대체 뭐야 이랬는데 결국은 그거지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이 막 흘러넘칩니다. 그리고 또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더 계시해 주시고 그 우리 사랑이 더 깊어집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온 마음이 주님께 그냥 꽂혀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모든 풍성한 사랑이 우리를 막 부어줘요. 그럼 이 사랑이 우리가 멈춥니까? 아니죠. 이 사랑은 계속 흘러가요. 어디로요? 먼저는 교우들한테 흘러가겠죠. 교회에 흘러넘쳐. 교회가 그런 사랑에 풍성해. 그럼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 시대를 향한. 또 성경에 나오는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그게 다가 아니고요. 이제는 그 사랑이 내게 충만해서 교회 전체의 그 사랑의 은혜가 넘쳐나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에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그 사람들이 그 사랑에 갈급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런 부흥의 역사들을 지금 기다려야 된다는 거지. 기대해야 된다는 거지. 그 첫 단추에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과 여건에 땅을 살아가는데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최우선을 두고 달려가시길 축복합니다. 예, 우리 기도할까요?